우리는 어제 성가대와 찬양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신구약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진리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오늘 주시는 찬양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먼저 계시록 5장에 기록된 하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지상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찬양의 궁극적인 초점도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의 핵심은 이 성부 성자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특별히 찬양의 초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배와 찬양을 성경적으로 드렸다면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정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마땅하시도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유일한 주권자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도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배가 잘못된 예배든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잘못됐든지 소리만 진동하고 돌아가는 예배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많은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감격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우리는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찬양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첫째, 시와 구약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 둘째, 찬미와 신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셋째, 신령한 노래, 믿는 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 이런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 그것이 성가대의 찬양팀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가대 찬양팀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에 아무 곡조나 붙여서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곡조를 붙인 겁니다. 거룩한 곡조를 붙인 겁니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가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똑바로 찬양을 하고 똑바로 찬양을 듣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진리들, 우리 인간에 관한 수많은 진리들, 우리 죄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찬양팀은 그 목적을 늘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 선곡해야 된다. 발음을 똑똑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의 자격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아들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사랑받는 자가 된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어떤 음악적인 자질보다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맨 자들 이들이 성가대원이고 찬양대원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시켜갖고 찬양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악기에 재주가 있다고 아무나 불러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편 100편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갖고 가야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직 받지 못한 한 가지 축복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미 받은 99가지 축복을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오늘날 성전인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찬송함으로 오늘날 궁정인 이 복도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 전에 마음이 이미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기에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회중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염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이 시무룩하게 찬양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 이거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누룩과 같이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을 보면서 예배 드릴 때 기억해야 하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부지런한 손발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단들, 어떤 교단을 보면 냉철한 머리로 매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떤 교단 교회들을 보면 뜨거운 마음으로 잘 드립니다. 어떤 교단 교회들을 보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귀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우리의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에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가서 6장 말씀대로 아무리 일년된 송아지와 천천의 수양과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려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을 때 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암모스 5장 말씀대로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관현악단을 동원해서 나를 찬양해도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말씀대로 아무리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며 자신을 괴롭게 해도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곤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삶이 없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예배는 나의 존재 전부로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와 진리대로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만 되면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제 성가대 찬양팀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했던 그 많은 것들 이번에는 보지 않고 예배, 여기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예배의 기능은 무엇인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는 실제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들, 여기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를 시편 137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37편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함락된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외적에 대한 증오가 이렇게 강렬하게 표현된 시가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그런 강들을 잇는 작은 여러 강들, 그 강들을 잇는 수로 이런 것들에 뚝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고백은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입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운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강 옆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의 고향 유다 지방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육신의 삶은 편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경건한 성도들은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울기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궁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은 곧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곧 성전인데 이제는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울었을 뿐만 아니라 2절을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하고 말합니다. 강변의 버드나무에 가지에 하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있었을 때 하프를 튕기며 늘 수금을 튕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에는 또 그 이유로 수금을 치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금을 연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까지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왜 수금을 연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가? 3절을 보면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왜 악기를 걸어놓고 연주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강변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대부분 영어 성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웃으라고 하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NIV 성경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한 곡조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을 다 멸망시켜놓고 우리의 영혼을 다 파멸시켜놓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와 놓고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 소수 경건한 유대인들을 그들이 고백했던 그 비극이 2500년 후 동유럽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을 잘 압니다. 한 영화에서 보듯이 나치 장교들이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대량 학살한 후에 그중 일부 젊은 유대인 남녀들을 장교 식당에 데려다 놓고 일하게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한 잔인한 짓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노래는 부정한 이방인 땅에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욕되게 할 수 없고 신성한 것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노동시키는 것은 견딜 수가 있었지만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오락삼아 부르게 하는 것은 이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저주하며 기원하며 맹세합니다.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한탄하면서 성도인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잊고 이들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한다면 수금을 연주하는 내 오른손이 기술을 잊을지어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민첩함을 잊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즐겁게 한다면 내 손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게 낫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며 악한 자들의 장단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내 혀가 저주를 받아서 노래를 못하게 될지어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은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주를 사용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손이고 입이고 사용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고귀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울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경건한 소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보면서 울었듯이 우리와 같이 섬기던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울었듯이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겉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속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폐허가 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상식과 지혜와 논리로 대체되고 있고 교회가 인간의 단체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뜨여야 됩니다. 겉만 보고 주일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것만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공허하구나.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공허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음악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악한 세상이 주는 영광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수없이 입을 놀리고 손을 놀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경건한 삶을 모욕하는 농담들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는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많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파괴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에 재주를 잃고 혀에 재주를 잃는 것이 낫다 고백하는 음악가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경건치 못한 자들 앞에서 경건치 못한 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다른 나라로 유배되어 가 있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경건한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계속 지적해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인 가장 불경건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들이 훼파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교회들이 카페가 되고 음식점이 되고 그리고 극장이 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미국에서도 매년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희한하게도 골목마다 십자가가 달려있고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갈 곳이 없어서 유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타임지 기사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더 많은 무신론자들이 지금 옥상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을 보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는 외치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라고 하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적으로 만들므로 교회를 회파하라.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사단의 전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에 불경건한 자들을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오게 하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장단에 놀아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4절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불경건한 이 세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기들을 즐겁게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손재주 없이 혀 재주가 없이 살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당시와는 달리 우리가 주님의 노래를 성경적으로 부른다고 우리 죽이려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재주 부지런히 사용해서 수금을 쳐야 됩니다. 피아노를 쳐야 되고 바이올린을 쳐야 되고 기타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부지런히 사용해서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밑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설교 듣고 세속적인 예배 드려서 교회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들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집단을 크게 하고 싶으냐,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키우고 싶으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성장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신학교들 99.99% 신학교들 광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21세기에 맞는 그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한다.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최첨단 지식을 동원해서 목회자들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것은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옛 것은 낡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창의적이고 좋고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왜 the same old old 스토리를 계속 떠듭니까? 왜?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떠드는 자지 성경에 없는 신비한 새로운 이런 얘기를 떠드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 교회 밖으로 가면 돼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겨울지 모르지만은 단순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계속 죽치고 외치는 자예요. Same old story를 떠드는 자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박자를 어떻게 하느냐, 리듬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오늘날 세대들이 좋아하는 랩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블루스를 사용할 수도 오만 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은 내용만큼은 이건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를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이 현지 사람들의 언어를 채택하고 현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를 채택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전통적인 설교 듣기 싫어한다. 목사가 길게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들 하는 거 싫어한다. 설교는 짧아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자신들에게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듣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20분 안에 간결하게 하자. 그리고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심플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대들은 또한 성가대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복 입는 것은 아예 질색이고 올겐솔이 기독교 예배의 유서 깊은 상징이자 도구이지만은 이것은 골이 답답해서 듣기를 싫어한다고. 대신 신티사이저와 기타와 드럼 소리를 듣기를 기뻐한다고. 본인들이 익숙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음악, 그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가지 않겠다. 수많은 교회들이 올겐을 버리고 성가 대원들의 예복을 다 버리고 앞에 여러 명 내세워서 술집에 가면은 찬양하는 사람들 있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노래를 찬양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예식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목사가 양복, 정장 입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예식 있는 거 다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벽에 붙어있는 많은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레빠 신고 와서 예배드리기 좋고 짧은 바지 입고 와서 예배드리기 좋고 머리 감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기 좋고 커피 갖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기 좋고 그런 데를 찾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극장식으로 편안한 의자 갖다 놓은 것, 엄청난 돈을 들여서 뛰어난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대문짝만한 스크린들 갖춰놓은 데, 그런 데를 갑니다. 교회를 크게 하는 비결, 이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책을 많이 써서 가장 잘 알려진 그 두 목회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교회 성장 비결, 이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 권고하는 대로 교회를 하면은 교회는 대형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보면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포용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손톱만큼도 우리 쥐꼬리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교회는 커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즐겁게 하라, 우리를 즐겁게 하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00%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100% 물질주의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100%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100% 자기 도취증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어떤 자매의 얘기를 들었더니 딴 데 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그 룸메이트가 셀카봉인가 뭔가 하는 걸로 매일 자기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계속 자기 도취증에 걸려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포스트 모던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너한테는 이게 진리지만 나한테는 이게 진리다. 나한테 절대 진리를 말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아. 네가 네 좋아하는 진리 믿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하는 세대. 부모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와서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를 놓고 이런 세대가 나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요구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행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스스로 깨달아갖고 주님 앞에 나아갖고 구원받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제의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요구 들어주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회로 변화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제는 10년이나 되었는데 이게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설교하는 것이 조금 달라져야 되고 우리 예배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을 오게 할 수가 있냐고. 그거는 아니다. 왜?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예술의 전당 가면 됩니다. 코미디 클럽 가면 됩니다. 교회는 어떤 자가 오는 것이냐?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절대 교회 오면 안 돼요. 왜? 교회 온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잘 다녀갖고 돈 잘 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잘 다녀갖고 세상에서 위대한 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잘 다녀갖고 세상에 고급 공무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렇게 될 재주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와요, 그럼?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인가?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남겨놓으신 그 공간,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에 모든 걸 헤매고 헤매다가 오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온전한 말씀을 들으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곡을 선곡하고 찬양 연습을 준비하고 실제로 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을 보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구원하게 하는 가장 직선길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믿고 그러한 찬양 세상 끝날까지 줄기차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